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은 주인과 개개, 상황과 역할이 뒤바뀐 것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주인은 주인답게 행동해야 하고 손님은 손님답게 행동해야 그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래도록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벗어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주객전도의 느낌을 받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끔씩, 아니 종종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마냥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한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주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 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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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내가 흔히 말하는 통밥을 굴려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좀 심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내 옆에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돈과 시간과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돈과 사람과 시간이 있는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과 시간과 사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의 중심부에 내가 서서 하나님은 옆에 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서 죄는 살인, 폭행, 거짓말, 음욕을 품는 것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커다란 범위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아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우리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읽혀져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분열된 것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놓았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이렇게 세워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멸망, 심판하십니다. 오늘 1절과 3절,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 2,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자, 1, 2,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고 바벨론의 공성태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려면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뒤에 그들은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영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그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들은 그 무엇을 잃었습니까? 왕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영토도 잃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성전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 이 성전이 아직 건재하는 한 우리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지금 상황이 우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구원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성전의 존재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그들에게 점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자부심이 되면서 동시에 그 성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근거를 성전에 두게 됩니다.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항상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욕구가 바라는 대로 우상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중심의 자리에 자꾸 우리가 만들어낸 욕망의 우상들을 놓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우리들을 다시 혼내시고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성전이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있는 그 성이 포위되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이유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그 죄악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바벨론의 손에서, 포로로 바벨론의 손에서, 바벨론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의 욕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동쪽을 향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방향의 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쪽을 앞이라고 보고 왼쪽으로 누우면은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서 북쪽,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390년의 날을 상징하는 390일 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누워있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동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딥니까? 남쪽이죠. 남쪽, 남유다를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40년의 그 죄악된 기간을 감당하라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는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절망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미 집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집 안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낫고 싶지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서 예수님께 내려보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병이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병나음이 아니라 그의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중풍병자였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그 당시에 중풍병자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 제가 알고 믿고 왔습니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 말에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낫기를 바라는 건 당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되길 바라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무명 배우가 인기를 얻기 위해 유명해지길 바라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걷게 되고 다시 경제적으로 나아지게 되고 다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걷기만 하면 살만할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인기를 얻게 되면은 불평과 불만이 없어질 것만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정말 내 상황이 조금만 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고 내 상황이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은 정말로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만 같습니까? 우리 모두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는 소원 자체가 아니라 그 소원에서 내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저를 때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중풍병자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며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며 그렇게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그 선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요술램프의 어떤 요정, 지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함께 이끌어가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해 주실 주권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 그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주인을 만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에 60번 이상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에스겔서의 의미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중심의 길을 걸어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사랑과 공의를 동반한 사랑의 매를 드시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왕의 자리에 앉혀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다시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객전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통치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렇게 힘을 내어서 성령님의 민감한, 성령님의 이끌려가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그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연약한